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조망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인권 토론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They would know that if they press.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한 발언 잠깐 들어봤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린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북한 인권 그 토론회가 열린 날짜가 17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17일이 바로 유엔이 구성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규모 토론회를 연 것이었는데요. 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하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그 구성이 됐고요. 아, 1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그 다양한 청문회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증언, 그리고 당국자, 정부 여러 나라 당국자들과의 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1년 가까이에 걸친 조사 활동 끝에 거의 6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지난해 2월 17일이었고요. 그 COI,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그리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인권 침해에 관련이 있는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자, 이것은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그 처음이었고요.
네.
특히나 분쟁이라든지 내전을 겪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그 유엔이 인권 조사에 나섰던 것은 북한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만큼 이 인권 보고서가 유엔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기념해서 대규모 토론회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는 그 규모가 참 이례적으로 컸고요. 또 그야말로 다양한 그 인물들이 참석을 했는데 주요 인물들로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참석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뭐 그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 토론회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열렸었는데요. 이번 그 토론회는 특별히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 네 개 단체가 이번 그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요. 워싱턴의 유명한 그 연구소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어로 CSIS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고요. 토론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전 위원장과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그 COI 위원 3명 전원이 참석했고요.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이정훈 인권대사도 그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의 그 북한인권을 다루는 최고위 당국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했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그 언론인들과 그 일반인들이 참석해서 또 탈북자도 참석을 했고요.
네.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이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 커비 전 위원장 발언을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이 커비 전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그 외에도 좀 그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역시 그 이날 토론회 그 주요 인물이었죠.
네.
COI의 위원장 출신이었고요. 아, 그래서 앞서서 그 소리를 들으신 대로 아, 그 유엔 안보리가 아, 북한 인권 상황을 ICC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그 커비 위원장은 이 각국의 그 국제사회 각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 여러 나라들이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겉으로만 외칠 뿐이지 실제로는 제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이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인권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COI 보고서에서 중요한 한 그 역할을 했었던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활동가죠. 신동혁 씨와 관련한 그 논란을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커비 위원장은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동혁 씨는 그 COI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증인 가운데 한 명일 뿐이고 신동혁 씨의 증언은 작은 부분이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보 기술을 이용한 이 북한의 그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이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이 IT 정보통신 관련해서 상당히 그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이 그런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커비 위원장이 그 신동혁 씨 얘기를 특별히 거론한 것은 그동안에 신동혁 씨의 자서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북한에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전면 폐기하라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킹 특사의 얘기 중요한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그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의 그 관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킹 특사도 이번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 그러니까 정당성의 의무를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실질적인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국무부의 그 킹 특사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그 킹 특사는 탈북자들과 그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약 30%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주민들이 이렇게 그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노니만큼 그 북한에 도달할 확신할 수 없는 풍선, 그러니까 대북 전단 얘기죠. 이런 풍선보다는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참석자 중에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의 발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다루스만 그 특별 보고관도 COI 그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그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때 그 6자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핵 문제처럼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엔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여러 나라들이 모두 같이 고위급 정치회의를 창설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금의 그 동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요. 이 다음 달에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제네바에서 네. 스위스. 여기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인권 대사죠. 이정훈 북한 인권 대사 참석을 했는데 이 대사 뭐 얘기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이정훈 그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그 한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그 고위급 관련인데요. 그 이정훈 대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정보 유입 문제를 그 강조했습니다. 그 이정훈 북한 대사는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현재 약 250만 대의 그 휴대전화, 북한말로 하면 손전화기죠. 휴대전화가 있고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북한 당국이 최근 그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훈 대사는 그 컴퓨터 이동식 저장 장치 이게 조그만 그 손톱만한 장치인데요.
네.
USB와 컴퓨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워낙 또 극단적인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북 풍선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탈북자도 참석을 했었죠? 탈북자의 예. 그 증언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그 탈북자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담은 그 기록 영화도 상영이 됐습니다.
아, 네.
이 탈북자 직접 참석한 탈북자는 두 분이었는데요. 아, 그 서울에서 아,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그런 아,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15호 요덕관리소 출신이면서 이 지금 서울의 그 단체인데요. 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일 씨가 참석을 했고요.
네.
또 한 분은 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대표인 한기영 씨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최근에 아, 북한 정권이 그 신동혁 씨 증언에서의 일부 오류를 문제 삼으면서 탈북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거의 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계속 네. 공세를 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아, 그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아, 자신들이 북한이 이렇게 그 공세를 취하는 데 대해서 아, 당당하게 맞서서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북한의 경험과 관련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증언대에 설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신동혁 씨의 그 일부 그 논란이 아, 빚어진 데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 북한과 같은 극단주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다라고 하면서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일부 이런 사안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어떤 그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도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았다. 아,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다죠.
네, 뉴욕에 있는 그 북한의 그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알려졌는데요. 그 미국 무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부에 대해서 해당 행사 초청 여부는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 주최 측인 CSIS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그 주최한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결정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행사와 관련해 북한 측이 국무부에 유일하게 요청할 사안은 외교관들의 여행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과 북한의 현재 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북한의 그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뉴욕 중심 지역에서 반경 약 40km 이상을 여행하려면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북한 외교관들이 여행 허가를 요청했는지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아마 그 북한의 그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CSIS에 뭐 참석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부당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뉴욕에서 워싱턴은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특별한 그런 또 허가가 있어야 오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무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그 마련된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COI 보고서에 대한 그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COI 보고서는 이 북한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중에 하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이 북한이 그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이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밟아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 협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 다음 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이 발생했던 이 탈북자 신동 역시 한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신동혁 씨가 그 최근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신의 증언 번복으로 다른 탈북자들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당시 자신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있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일부를 밝히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 신동혁 씨는 수용소에서의 고문이나 어머니와 형의 처형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신 씨가 실제로 14호 수용소에 수감됐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뭐 밝힌 게 있습니까?
이번에 그 새롭게 밝힌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신동혁 씨의 14호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 논란의 핵심이었죠. 왜냐하면 신동혁 씨가 특별히 여러 탈북자 중에서도 국제사회에 관심을 그 크게 촉발했던 것은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불려진 그 14호 소용소 출신 유일한 네. 탈북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신동혁 씨는 그동안 그 태어나서 거기서 줄곧 자라고 거기에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네.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증언을 번복한 거는 태어나서 2005년 탈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14호 이게 아니라 사실은 6살 때 어머니 그리고 형과 같이 18호 수용소로 이송됐다. 18호는 말하자면 노동교화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몇 년간 살다가 다시 14호 수용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탈북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부 탈북자들은 이견을 제시한 그런 의구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용소 14호에서는 특히 탈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두 차례나 나왔다고 하는 스스로의 증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상황에서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이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에 어떤 입장들인가요?
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신동혁 씨 그 증언 번복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마이클 커비 전 그 COI 위원장도 그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유엔 보고서 자체가 그 신동혁 씨 혼자의 개인 증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증언과 그 인터뷰 이런 거를 거쳐서 그 오랫동안 그 객관적으로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신동혁 씨가 일부 뭐 논란이 되었던 일부 내용에 좀 번복을 했다고 해서 그 유엔 보고서 자체의 그 내용에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부분 개각을 단행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교체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새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홍용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이 홍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51살입니다. 이 서울에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이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해서 거기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죠.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을 지냈고요. 또 한양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그 가담해서 이 그 선 그 정책 그 브레인으로서 네. 역할을 했고요.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 국방 통일 분과의 실무 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의 통일 비서관으로 임명이 돼서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부와의 역할 그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관장을 했었죠. 특히 그 홍용표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달에 그 판문점에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당시에 한국은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이 주도가 돼서 김규현 차장이 수석 대표로 참가했었는데요. 여기에 같이 그 대표로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들은 이 홍용표 장관 내정자가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나이가 좀 과거의 그 역대 통일부 장관에 비해서 좀 젊다. 그래서 좀 이 경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그 우려를 하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신임 그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51살이고요. 또 올해 뭐 남북 대화나 그 북한 관련해서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비교적 좀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그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마 개인적인 무게감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그 다른 무게감, 즉 정치적 무게감은 결코 작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대통령 중심제인데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과의 거리, 그 물리적 거리 및 정치적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홍용표 내정자는 지난 2년간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을 아주 그 지근거리에서 그 보좌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그 6.1제 장관보다는 짧고 아주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게가 뭐 그렇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결국 문제 핵심은 그 홍 장관이 만일 장관으로 인준이 된다면 홍 장관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해나가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내느냐 여부가 핵심이죠. 무슨 뭐 나이가 젊다거나 경험이 적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번 개각에서 개각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이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그 배경은 뭐였을까요?
그 한국 정부가 그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 강력급 인사 장관이죠. 장관을 교체하는 그런 그 배경들을 쭉 지켜보면요.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 그 시행을 하거나 그것에서 추진이 좀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문책 정책성 그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정책을 정책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아 나가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쇄신성 인사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한국은 미국하고는 달리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장관들과 거의 예외 없이 그 임기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 그 장관급 인사가 잦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안에도 그 채 안 돼서 교체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6.1제 장관 같은 경우는 2년간 벌써 그 강요직에 있으면서 네. 그 비교적 오랫동안 그 장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수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들도 있는데 이게 문책성도 아니고 또 쇄신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쇄신 뭔가 새로운 정책을 그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견해에서 그런 입장에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의 이 핵심 참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홍영표 내정자가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면 이 통일부가 상당히 그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근혜 정부 그 출범 전서부터 그 홍영표 그 내정자가 그 박 대통령을 그 보좌해 와서 그 청와대 입성을 했고요. 또 지난 2년간 그 최측근 자리에서 그 통일 정책 또 남북 관계 이런 것을 그 보좌해 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통일부의 그 위상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북한은 아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를 상당히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한동안 뜸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직접적으로 다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은 지난 16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가 원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들 나라들이 개방을 선택한 뒤에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쿠바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도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몽골의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 북한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몽골의 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판한 건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대결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추종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북남 대결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망발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입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계속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이 남북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해온 것입니다만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의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한국 정부에서 그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그 정부 기구인데요. 17일 날 그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표현의 자유는 그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국가인권위는 그 적경지역 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 19일은 한국의 음력 설 명절이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이 설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를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이산가족들 이번에 또 상당히 아쉬워했을 것 같죠?
물론입니다. 이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이 계속 고령화돼 있고 또 그래서 그 중간에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전시성 또는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례화해서 꾸준히 네. 이어가야 된다. 그래도 이 지금 그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흩어져 있는 네. 가족들을 상봉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산가족들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통일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산가족 신청자들 가운데서 한 해에 보통 3,800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70살 이상 이산가족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한국 내 네. 분들이 1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사망했고요. 현재 생존자는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정례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네,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이 한국의 남북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그 VOA가 뭐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해 연말에 그 한국 정부가 그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그 남북 간에 모든 문제 5.24 조치, 뭐 금강산관광 이런 또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를 모든 것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런 그 제의를 했고요. 그 뒤로 또 통일부 장관 또 한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 등 포함해서 여러 번 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그 두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반응이 없이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관측동료는 이와 관련해서 그 곧 그 미한 그 연합군사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이 훈련 지난 다음에 북한이 이에 대해서 뭔가 그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그 입장을 보이지 않겠나 또 남북 관계가 좀 봄 이후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언 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언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방금 북한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다는 조선중앙TV 보도를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이 정치국 확대 회의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3년 12월에 저희가 그런 북한으로부터 나온 사진을 봤는데요. 이 북한 정권의 실력자죠. 장성택이 그 회의 도중에 체포돼서 끌려 나오는 사진이 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회의가 바로 정치국 확대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정치국 확대 회의는 이 북한의 노동당, 북한은 당이 주도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노동당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구가 정치국입니다.
네.
이 정치국 회의에서는 그래서 주요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국 회의 중에서도 위원과 후보위원이 참석하는 그런 정치국 회의 말고 확대 회의에는요, 이 당과 정부 그리고 군의 주요 간부들이 방청 형식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확대된 정치국 회의가 바로 정치국 확대 회의인데요. 이 확대 회의가 바로 열려서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그 인민생활 향상, 그 주민생활 향상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특히 그 이번 회의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절 이틀 뒤에 열린 것을 감안해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대의 요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또 그 경제 지도 일꾼들을 상당히 그 질책을 했는데요. 경제 일꾼들이 사업에서 그 책임성이 부족하고 주인 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질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자리를 잡은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 동안에 좀 경제가 그러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후에 지난 3년 동안 이 인민생활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이 경제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발전에 굉장히 그 강조점을 두고 왔던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북한 그 전문가들이나 또 북한을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외신 보도들을 보면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식량 곡물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경공업 분야에서의 생산도 좀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북한 주민들한테 이러한 그 혜택 약간의 그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식량권 문제, 먹는 문제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